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몇 절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듣고 전하며 받는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항상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항상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오늘도 예배당에 힘써 나와 원근각처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부터 13절 믿음의 경주와 징계 오늘 주보에 제목 실어놓은 대로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보입니다. 믿음의 경주와 징계 좀 읽어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장로교의 헌법적 예배 모음에 보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설명하면서 목사가 성경에 몇 절이든지 좀 많든지 그 범위를 정해서 읽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뜻을 잘 깨닫고 읽는 것이 참 복된 일이죠. 잘못하면 성경 본문을 넘어서서 목사가 임의적으로 대지를 잡고 또 거기에 예화를 붙여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라고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잘하면 좋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언제든지 안전하기는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들죠. 어떤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자, 그러나 여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는 옛날부터 모세시대부터 에스라 때부터 또 개혁교회의 시조와 같은 칼빈 선생이 할 때부터 칼빈 선생은 성경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문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문법적으로는 그것이 본 동사입니다. 경주하자 그리고 앞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2장의 2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가 번역한 두 말은 그런 명령어 1인칭 복수의 명령어가 아니고 그리고 분사라 문법적으로는 분사 하면서 분사라는 문법 용어지만은 그 말은 여하튼 그래 이렇게 물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분사도 분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경주하자 또 벗어버리자 또 바라보자 다 그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또 우리말처럼 경주하자 거기를 본동사로 번역하기에는 번역은 참 어렵습니다. 원문은 그런데 영어는 가능해요. 영어는 그걸 경주하자 영어는 그렇게 영어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분사 형태니까 ing를 붙이면 됩니다. 좀 앞에도 ing 뒤에도 ing를 붙이면 분사 형태가 되니까 되는데 우리말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하려면 2절을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에 1절에 하자 하고 그게 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절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말처럼 번역해도 되는데 여하튼 그 말은 원래 쓰여 있는 원문에는 경주하자가 주동사라는 말은 거기에 좀 강조가 있어 보입니다. 꼭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강조가 있어 보이고 앞뒤는 거기에 종속돼 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우리말처럼 그냥 읽어도 그 뜻만 새기면 되는데 강조점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주된 교훈이라고 보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11장에 길게 설명한 믿음의 선진들. 예, 믿음의 선진들.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때때로 고난 중에 외로워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은 눈에 금방 보이시는 금방이 아니라 원래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독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신 종교들은 뭐라도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뭐 좀 느낌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종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읽고 강론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길은 옛날부터 좁은 길이고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라도 이스라엘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라도 열두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올바른 말을 하고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말을 하고 그리고 온 회중들은 그 잘못된 말에 동의를 해서 밤새도록 울고 아이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와 너무 외로워 죽겠지. 외롭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밖에 안 되고 모세 물론 있고 그리고 1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수당이 점령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엉뚱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또 온 회중들은 그게 옳다고 눈물을 흘리고 온 말하자면 촛불 집회를 하듯이 데모를 하니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 말이 옳다 그럼 우리도 그에 따라가겠다 우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그 길이 외로워 보이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좀 눈을 넓게 떠보면은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외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부터 노아, 아브라함 등을 쭉 열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했고 지금도 온 세계에 아마 도처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종들 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 같아도 신실한 종들이 어디인가 처처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고 또 비록 다 없다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도 850대 1 대결에서 내가 싸워버리라. 갈멜산으로 다 모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도전장을 내듯이 하듯이 외로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달리기 경주자들이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는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앞에 지금 그게 주동사 본동사라고 말했지 경주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름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렇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잔뜩 옷 입고 가난한 자의 옷은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간단하게 입고 달려야 잘 달리듯이 그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은 아마도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들 우리가 살 때 염려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염려를 많이 하면 사람이 아파요. 염려를 많이 하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이 맥을 못 준다고 그러죠. 염려가 심하면 아파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힘있게 뭐 일을 잘 못해요. 염려라는 것도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가 결국 가시 덤불과 같아서 믿음을 실패하게 만든다고 주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온갖 종류의 염려들 의식주의 염려 대표적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직장 무슨 사업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내가 어떻게 살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세상 염려, 의식주의 염려 그것은 돈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죠.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아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복권을 사겠죠. 사람들이 복권이라도 사서 혹시 몇 천만 원 몇 억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라도 되면 아주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권을 부지런히 사죠. 혹시 잘 안 되지만은 돈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큰 염려죠. 아이고 더 아프면 안 되는데 보험도 좀 많이 들어놓고 어디 아픈 게 제일 걱정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음 없이 믿는 사람도 뭐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그래서 여보세요 틀린 말 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왜 건강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래야지.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중요하다 그래야지. 뭐니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니. 돈이 중요하고 건강. 염려 세상 염려 또 가족에 대한 염려도 그중에 하나죠. 아내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지는 기본적인 의무이긴 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믿음을 망치는 수가 있죠. 또 모든 무거운 것 물론 염려를 주님께 두고 여기에 사도가 말씀한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뭐 온갖 죄들, 죄는 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미움과 시기,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아,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 미움과 시기,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얽어매고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할 것입니다. 음란, 그것도 무서운 죄고, 거짓말, 무서운 죄죠. 사람은 거짓된, 본성적 거짓된 그 본성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준 본성적인 거짓이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나 모든 가족관계, 교우관계에서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나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이 서로 깊어질 수가 없죠.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돼.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예요. 지옥 갈 죄라고 그랬어요. 천국 못 들어갈 죄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들어갈 죄, 천국 못 들어갈 죄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탐욕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이런 죄들이 얽매기 쉬운 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모든 염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 옳습니다. 달리기를 잘할 준비를 하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알면 염려를,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라고 그러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염려 보따리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는가요? 그 자체가 큰 문제거리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 염려 다 굴려서 맡겨버리고, 또 죄악된 것은 다 회개하고, 방금 전에도 우리가 먼저 부족한 것 있으면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게 옳습니다.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말씀에 흥미가 없는데, 말씀에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경 읽질 않아요. 성경을 본인이 읽고 듣고 그것이 좋고 맛이 있으려면 믿음 생활 정상으로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 사람이 밥맛이 있는가 보면 건강한가. 매일 새끼 밥 잘 드시면 건강하신 분입니다. 늘 때가 되면 배가 좀 고프다 그러면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 약점입니다. 아주 건강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돼도 밥맛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먹으면 넘어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예, 큰일 납니다. 내버려 두면. 그처럼 성경이 꿀맛과 같고 그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이 되고 그게 복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병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 받지 못하면 병이 들어도 상당히 들어서 단단히 들었는 자이죠. 그 고치지 않으면 망합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고 봉사생활을 물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이제 벗어버리고 경주를 잘하고, 또 신앙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세상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열심히, 예, 열심히 도전하고 또 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했다가도 몇 번 다 일어나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고, 몇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낙망하지 않고 한 우물을 열심히 팠더니 성공했다, 그런 얘기들이 보통 아마 성공담일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도 하나의 훈련과 같고 거기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 때는 내가 그것을 믿고 오래 참고 그래야 약속을 보게 되죠. 중간에 하여한만 기다려 하나님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아예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책인가 보다. 그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좀 참고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구나. 말세에는 특별히 그래요. 고난 이 환난 시대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대환난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환난 시대에 성도의 특별한 덕을 말하기를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교훈이죠. 믿음과 인내가, 믿고 또 참고 좀 기다리는 인내. 오늘 말씀도 인내로서 경주하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낭망하게 되고 안 되겠다, 못해 먹겠다. 못해면 세상 사람들이 예쁜 말은 아니죠. 못해 먹겠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라고 권면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좋죠.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는 여러 번 설명했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자, 오리지네이터, 시작자, 혹은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마치는 자, 완성자, 이런 뜻으로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이나 다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원어의 뜻에 충실히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하는 데인데,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그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말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라. 아까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주동사는 경주하자 거기에 있고, 바라보자 하는 말은 분사 형태로 해서요.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우리는 조금 약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들이나 더 영어를 써도 되나요? 요새는 영어도 많이 쓰니까 할머니들도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despise라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한다, 그런 말인데 despise.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나 NIV는 scorn, scorn도 비슷한 뜻이죠. 그를 경멸한다. 그 말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나 부끄러워도 괜찮아, 내가 참지, 이런 건 좀 약하다고 그랬죠. 그거보다 부끄러움이라고 보이는 그런 일들, 핍박이나 이런 거죠. 부끄러움을 멸시한다. 부끄러움, 그러고 올려면 와. 그러고, 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멸시하고 무시해버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멸해버려. 부끄러움아, 와라. 그렇게 하면. 아,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경멸하는, 멸시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단어라고,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아름다운 일, 즉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온전케 하실 일, 하실 수 있는 하실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속에서 내가 나는 그래도 다 부족하지만 내가 믿기는 믿었다. 믿음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선택의 은혜, 성령님의 중생시키시는 역사가 아니면은 내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신 것을 중도에 실패하게 주님은 시작은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가 못하면 할 수 없지. 너는 실패다. 그러지 않고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셔서 성취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설명하기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멸시하는 부끄러운 거 내가 그런 걸 예, 그렇게 내가 크게 여기지 않는다. 부끄러운 거 십자가 지는 거 에이 창피해서 내가 못 지겠다 그러지 않고 지지 내가 지지 고난 올 테면 와보라 한번 당해보지 내가 순교 그래 주님께서 힘주시면 한번 해보자 그러게 아주 당당하게 그 자체를 멸시하듯이 경멸하듯이 우리는 좀 약하게 개의치 않으시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그 즐거움은 그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시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비난을 들으셨고 침 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당해봤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침 뱉고 이 나쁜 놈 그때는 그러겠죠. 욕을 하면서 침 뱉고 또 매듭 때리고 한 대 주먹으로 저어받고 또 벌거벗기요. 심지어 옷을 다 갈각이 쪄서 부끄럽게 부끄러움을 보이게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그는 그런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셨던가를 기억하며 고난의 현실을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3절 보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함이니라. 이는 하면 생각하라 함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또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의 위선과 부족 때문에 피곤해지고 낙심케 되기 쉽지만 그때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생각하며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곤해지거나 낙심치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경멸하며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보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따라가 보리라.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위선적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옛날부터 순교의 피를 흘린 신실한 종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한다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돌에 맞으니까 피가 흘렀겠지요. 야고보는 목에 잘려서 죽으니까 피를 흘리고 죽었겠죠. 우리의 신앙의 고난은 아마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또 주의 종들에 비하면 아마 아직 작을 것입니다. 조금 고난을 조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의 귀한 요절 중에 하나죠.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런 말이죠. 보행자, 말을 끄는, 말 끌고 가는, 걸어가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제 평안할 때에 그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힘들다 힘들다 그래 힘들어 보행자와 걸어가도 힘들면은 말하고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날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고난의 날 요단의 창이란 그런 환난이 닥칠 때에 네가 과연 견디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분발해서 경주를 잘하라는 교훈이죠.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데 징계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이데이아라는 말은 징계뿐 아니라 모든 교육과 훈련을 다 포함하는 우리 자녀를 교육하라 하는 말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교육, 훈련, 징계를 포함한 이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치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의 책망과 징계와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악하고 패역한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더욱 엄한 징벌과 단련을 주시겠죠. 너는 마음이 좀 부드럽지 않구나.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단련을 받아야 될 것 같구나. 잘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현실을 아멘으로 받고 좀 성숙한 좀 성숙한 어린아이의 티를 벗은 아직 어립니다 어립니다 그러지 않고 성숙해졌습니다. 예. 성숙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심이니 채찍질하심이니 이는 그러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아요. 버려둬요. 무관심합니다. 예. 버려두심과 무관심은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이죠. 무관심, 무관심.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우리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아야 된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표이며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요, 관심이요, 그리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좋은 아버지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아들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를 들든지 따끔하게 눈물이 나게 교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옳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무관심,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 보낼 것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잘만 된다. 그래요? 잘만 돼요? 그건 아주 진짜 버린 자식이로군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자식,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즉 신호가 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조금만 잘못해도 어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징벌이 있으면은 그게 사랑이죠. 관심이죠. 구절 보십시다. 또 원 더욱이 에이타라는 더욱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원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를 징계하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죠. 징계한다고 매들었다고 아버지 보기 싫다고 그러면 나쁜 자식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섭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는 거죠. 자녀 잘 되라고 매를 들지 자녀 죽이려고 매드는 미워서 매를 드는 사람 미우면 내버려 두지 그야말로 아유 버린 자식 아니 내버려 둔 자식이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면 안타까워서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들은 자기 뜻대로 즉 그들에게 선하게 생각되는 대로 징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로 그의 의와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다. 징계의 목적은 거룩이다. 곧 성화를 위한 징계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징계하시는 일이다. 11절을 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 평안, 평강, 평안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피곤한 손, 축 늘어진 이런 뜻인데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삶이기도 하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징계를 통해 의의 평안한 열매, 즉 의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화의 과정과 같죠. 거룩과 의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심신으로 연약해져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연약해지고 다리도 절뚝이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어디 아프다 보면 그렇게 되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징계가 구원 얻은 참 성도의 표요. 참 구원 얻은 자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참 표다. 참 성도의 표요. 자신의 성화에 유익한 것을 깨닫고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고 그것을 낙심치도 말고 그를 또 싫어하지 말고 다시 힘 잃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믿음의 경주와 징계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우리는 결코 외로운 경주자들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그러나 믿음에 경주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도록 하라.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주님이 고난당하셨지만 참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경주를 잘하라. 둘째,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고 잘 참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징계는 참 사랑의 표, 참 아들의 표다, 표다. 그러니 당연히 있어야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 택한 백성이라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무서운 기도지만은 그러나 좋은 기도입니다. 징계를 안 하면 그냥 아예 망할 것이니까 하나님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말과 같으니까 아니요 주여 그를 살려주옵소서. 그럼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징계는 성화의 방편이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치 말고 잘 받아서 거룩한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시고 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경주를 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라고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낙망하지 말고 그것이 사랑의 표, 참 아들의 표가 되는 줄 알고 성화의 방편이 되는 줄 알고 감사히 받고 낙망하지 말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교훈하셨사오니 다 유익한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